매년 연말을 맞으면은 목회자는 지난 1년 동안의 목회를 평가해 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초에 맡겨주신 양들을 하나하나 세어보면서 올해에는 몇 마리를 새로 얻었고 몇 마리를 잃었는지, 병들고 연약한 양들이 몇 마리나 치유되고 강건케 되었는지, 건강한 양들은 얼마나 자라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었는지 평가해 봅니다. 성도들이 주일 예배와 구역 예배를 얼마나 잘 참석하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지, 재직들이 3일 예배와 새벽 기도를 얼마나 잘 참석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얼마나 자랐는지, 구역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고 돌아보게 되었는지 따져봅니다. 성도들이 지속적으로 거룩과 사랑과 공의의 백성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과 자유를 누려가고 있는지, 율법적인 삶에서 날로 자유하여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길 잃은 자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기뻐하고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교회가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어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고 있는지 평가해 봅니다. 저는 작년 말에 이 점검의 시간을 가지면서 저도 모르게 시편 13편 기자의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어느 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겠나이까? 교회가 태동한 지 7년이 지났는데도 하나님 나라는 크게 확장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매년 한 해를 마감할 때마다 내년에는, 새해에는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지만 하나님은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지 않은 것 같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지 않았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꾸준히 자랐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유뿐만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잘 받아먹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말씀 거부하지 않고 겸손히 듣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구역 식구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알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내려놓고 매주 모여서 더불어 살아가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일주일에 한두 번 모여서 프로그램과 액티비티 하는 삶이 아니라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는 삶인 것을 깨닫고 연약하지만 그 제자도의 길에 첫 발걸음은 뛰게 하셨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과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은 나그네와 객인 것을 늘 기억하고 세상의 자녀들과 판이하게 다른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들은 많지 않습니다. 자신을 부르신 뜻을 늘 기억하고 기회를 얻을 때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약하고 불편한 몸 때문에, 학업과 직장의 어려움 때문에, 불안정한 신분 때문에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의 숫자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게 오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탄식한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물론 저의 탄식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뚜기와 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시편 37편 24절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붙드시기에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않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24편 16절 말씀대로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여덟 번째 또 일어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7주년 지나고 이제 8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낙담하고 좌절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다시 일어나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약한 무릎을 펴고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주님 말씀 속에서 우리 모든 문제의 해결책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늘 하듯이 복음서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나갔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듣고 1년 내내 기억하며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며 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보여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12장 초반부에 있는 말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하는 말씀에 눈이 고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같은 말씀을 14절에서도 되풀이하시기 때문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12절에서는 누구에게 구하는지 밝히시지 않았지만은 14절에서는 내게 구하면 말씀합니다. 아버지에게 구하건 아들에게 구하건 상관없습니다. 성령님께 구해도 상관없습니다.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말씀하셨을 때 거기 아버지와 아들 성령 삼위를 말씀하시지만 이름으로 할 때 이름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동일한 분인 것을 말씀합니다. 세 절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같은 말씀을 두 번 하실 때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 다 떨쳐놓고 이제 힘있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으로 크게 저를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따라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가슴판에 잘 새기고 실제로 1년 내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간구함으로써 올해에는 기도가 모두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많은 축복의 말씀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크리스천들 가운데 이 놀라운 축복의 약속의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엉뚱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백지 수표를 주시고 어떤 금액이든지 쓰려면은 주님께서 그것을 현실화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주님은 자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신다고 합니다. 민수기 23장에 기록된 발람의 말을 인용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랴. 또 사무엘상 11장의 사무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치 아니하시느니라. 마음을 바꾸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경 곳곳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시기에 거짓말하실 이유도 없고 하실 수도 없다고 하면서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실현된다고 합니다. 물론 주님은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유일하신 주권자시요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강조합니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전능하시며 마음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삶에 어떠한 어려움에 부딪히건 함께 기도하자고 뭐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님께서 이루어주신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건 학비가 떨어졌건 장사의 지혜가 부족하건 공부의 지혜가 부족하건 가족들과의 관계가 나쁘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나쁘건 자 기도하자고 합니다. 아들의 대학 입시와 박사과정 자격시험을 위해서 졸업 후 직장과 결혼 배우자를 위해서 남편의 진급과 권세를 위해서 육신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을 위해서 모든 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놓고 기도하자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기만 하면 들어주신다고 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보는 현상일 뿐만 아니라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사들 가운데서도 많이 보았던 일입니다. 주님을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알라딘 램프의 주인이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주문을 되풀이하면 예수님이 주인과 같이 나타나셔서 어떤 소원을 말하든지 들어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자신이 계속 주여 주여 하며 외치며 기도하는 것이 알라딘이 램프를 문지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볼 때, 실제로 볼 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매주 매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교회에서 수많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각종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억지를 피우고 생떼를 쓰는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앞뒤의 문맥을 보지 않고 자기가 듣기 원하는 말씀을 취해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해석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을 알려고 하지도 않고 자신의 상황에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말씀을 올바로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께서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고 이 말씀 직전후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잘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 제자들이 모두 우울하고 낙담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면문단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3장 3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방금 전에 베드로에게 너는 나의 가는 곳을 따라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닭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어서 14장 1절 이하를 보면 이번에는 제자들 모두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라 하시면서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데리러 가리라 말씀하신 후였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도마는 주여 우리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하고 자신의 괴로움을 토로한 후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주님이 곧 자신을 떠나실 것을 예감하고 두려움에 쌓여 있을 때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주님께서 계속 나는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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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말씀하셨기에 이제는 정말 그때가 오나 불안해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떠나가시면 자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하시던 일을 감당할 능력과 지혜가 자신들에게 없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절 이하의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없고 능한 자가 없고 문벌 좋은 자가 없었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볼 때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중 좀 낫다고 하는 자들은 물고기 잡던 자들이었고 나머지는 탐욕스럽고 경멸의 대상이었던 세리였던 자, 폭동을 일으키고 매국노를 암살했던 열심당원이었던 자, 그리고 전직을 밝힐 만한 아무 이유가 없는 무명의 존재들 뿐이었습니다. 유일하게 유대지방 출신 가롯 유다는 주님을 배반했고 남아있는 자들은 한결같이 무식한 갈릴리 지방을 배회하든 배우지 못하고 세상 지식이 없고 논리도 없고 교양도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물론 물질도 없고 조직도 없고 건물도 없고 어떠한 백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들 앞에는 수천 년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있는 당시 모든 부와 권세와 명예와 조직을 갖고 있는 유대 종교 시스템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안식일과 절기가 되면 성전에 가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평일에는 헬라 문화와 로마 문화에 포위되어서 살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러한 문화와 시대 상황 가운데서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몫으로 살다가 범죄자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촌부 나사렛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대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기 짝이 없었고 유대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했고 주님 때문에 헐벗고 굶주림을 당하고 조롱과 수치를 당하고 잡히고 투옥되고 채찍을 맞고 고문당하고 수장당하고 화장당하고 원형정에 끌려나가 사지가 찢김을 당하고 순교할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신 배경은 바로 이러한 배경이었습니다. 낙담하고 초조해 있는 제자들을 뒤로하고 곧 떠나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주님으로부터 격려의 말씀이 필요한 때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이 상황을 깨달아야 합니다. 둘째, 오늘 설교 제목 말씀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는 그 말씀 앞뒤에서 하신 말씀을 같이 보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말씀하시기 바로 전에 그리고 말씀하신 바로 후에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같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수천 군데에서 증거하듯이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의 광채는 세상의 어떤 큰 다이아몬드보다도 더 크고 찬란해서 그것을 기록하는 데 성경 66권이나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점진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에 관한 온전한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는 성경 전체를 자세히 잘 들여다봐야 됩니다. 오늘 설교 제목으로 주신 진리를 온전히 깨닫기 위해서도 그 앞과 뒤에서 하신 말씀을 다 읽어보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하신 말씀에서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말씀에 무엇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뒤에서 하신 말씀에서는 그 무엇을 왜 구하는지 밝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은 오늘 설교 제목 바로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12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고 시작하십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은 정말로 중요한 말이라고 강조하십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째,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고백했듯이 나를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자는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기 믿는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하시면서 일체 수식어가 없습니다. 그 말씀은 목사와 선교사와 전도사뿐 아니라 교회 장로와 안수 집사들뿐 아니라 특별히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뿐 아니라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누구나 내가 해온 일을 할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와 같이 천국 복음을 전할 것이다. 나와 같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그 목적을 위해서 나와 같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부를 주겠다고 하는 사단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땅에 떨어져 죽는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수많은 사람을 복되게 할 것이다. 매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가서 실제로 죽을 것이다. 한마디로 어떤 일이든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주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둘째로 너희는 나의 하는 일을 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것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라고 말씀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사시지 못했지만은 3년밖에 복음을 전하시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이후로 30년 넘게 요한의 경우는 60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몇백 명밖에 사람들을 구원하시지 못했지만은 베드로는 첫 설교에서 3,000명이 넘는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팔레스타인 내에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지만은 제자들은 당시 전 세계 로마를 포함해서 세상 끝까지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말씀과 자신의 출생과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셨지만은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출생과 삶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으로 완성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써 수많은 열매들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무능력하고 무지혜하고 겁이 많은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더 큰 일을 하게 되었는가? 12절 끝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너희가 내가 하던 일을 할 수 있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고 말씀하시는가?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면 요한복음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는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할 것이고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전도할 때 인간의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어떤 형편에서든지 모든 형편에서든지 지적할 수 있고 감옥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핍박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엎드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을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제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것을 알려주시고 함께 중보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제사장이 인간 대제사장이 아니고 예수님일 때 하나님 아들일 때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할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야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러기에 1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하고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말씀합니다. 물론 여기서 무엇이든지 하는 것은 그 앞절에서 말씀하신 것 예수님이 해오신 일과 그보다 더 큰 일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필요한 것, 세상의 유혹과 시험과 시련을 이기고 제자도의 삶을 사는 데 필요한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무엇이든지 틀어주시겠다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을 주시고 복음을 전파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목적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세상과 다른 삶을 살면서 외로움과 핍박을 잘 견딜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고 세상에서 모욕당하고 멸시당하고 따돌림당하고 핍박받는 것을 피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주님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이루어주시겠다고 합니다. 큰 것, 작은 것 할 것 없이 영적인 것, 육적인 필요 할 것 없이 개인적 아니면은 공동체의 요청인 것 할 것 없이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그러면 들어주시겠다고 합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 잘못된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에 우리의 육신은 이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믿음이 좋은 사람은 꼭 영적인 것만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의 문제이고 그리고 우리는 이원론자가 아니라 옛날 히브리 백성들과 같이 우리는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일체인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신적인 것도 구해야 됩니다. 또 큰 거 작은 거 할 거 없이 다 구해야 됩니다. 여기 주님께서 구하라고 하셨을 때는 한번 얘기해보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한두 번 절규해보고 끝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계속해서 강도를 높여서 주님께 간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다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끈질기게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시행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인생이 아니시기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 행치 아니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자기 뜻대로 세상을 운행하시는 주권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맞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자신이 하시던 일을 하고 더 큰 일을 하기 원하는 모든 자들의 모든 기도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 기도를 하면은 모든 것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는가? 13절 후반부를 보시면은 그 목적이 나와 있습니다. 아버지가 영광을 얻으시게 하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하시는가?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오늘 설교 제목에 기도를 하는지 두 가지 궁극적인 목적을 말씀합니다. 아들로 인하여 첫째고 두 번째는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목적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을 보면은 그 목적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세상에 오셔서 종의 종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가? 그 목적과 이유는 하늘에 있는 자, 땅에 있는 자,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여 결과적으로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간구하는 모든 간구 제목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를 다시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 말씀에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반드시 시행해 주신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것을 고백하며 주님의 주권과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시행하신다고 합니다. 조건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하신 일 더 큰 일을 행하기 위하여 간구할 때, 둘째는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들 자신을 보면 다행스럽게도 저주가 아니라 다행스럽게도 우리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비슷한 것을 봅니다. 우리들 가운데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문벌 좋은 자가 별로 없습니다. 세상의 부와 권세와 명예 누리는 자가 별로 없습니다. 심지어는 건강들이 좋지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감당할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 할 지혜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라. 우리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하리라 말씀합니다. 조건이 있는데 주님을 믿으면 그렇다고 나를 믿는 자는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주님의 일을 위하여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아들의 이름을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은 번뜩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아, 주님과 같이 나도 놀라운 일을 일으킬 수가 있구나. 주님께서 그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나도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주여 주여 소리를 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놀라운 일이 나에게 일어나겠구나. 없던 쌀독이 쌀이 가득 차게 되고 애가 입시에 붙게 되고 직장이 뚝 떨어지게 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죽을 암이 없어지겠구나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전체를 잘 들여다 봐야 됩니다. 먼저 우리 사도행전과 그리고 서신서들을 보면은 주님과 같이 그러한 놀라운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켰던 제자들 몇 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에 대한 말씀이 길게 나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할 은사를 주셨다고. 소수 사람들에게만 주셨다고. 다 병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 되겠느냐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내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서 늘 하셨던 일, 세상에 오셨던 본질적인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 하셨던 일, 그런 일들은 너희가 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 우리가 할 일은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 병든 자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크게 실망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의 세속적이고 이기적이고 육적인 필요한 것들을 위해서 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듣고 크게 힘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늘에 신령한 것, 주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알라딘 램프를 문지름으로써 주인이가 나와서 우리를 구원해 주게 하는 것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 하시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해에는 주님을 정말 믿고 주님 일을 위해서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간구함으로써 지금까지 우리가 간구했던 모든 것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